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사면 초과에 몰린 그리스 정부의 재정 목표를 재조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급진 좌파인 그리스 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중앙은행, 이웃국가들을 포함하는 국제채권단과 협상에서 이전 그리스 정부가 합의한 긴축개혁의 이행과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9일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68살 여성 한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판막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호흡곤란으로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도 8명으로 더 확인돼 오늘 현재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는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메르스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거나 거쳐간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일부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 운영하는 등 격리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백인 경찰관이 흑인 총선인들에게 총을 겨누고 이들과 실랑이를 벌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맥키니시에서는 지난 6일 마을 수영장에서 소란스러운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에릭 케이스볼트 경찰관 등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영장에서 10세 청소년들이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경찰은 수영복 차림의 여학생들을 붙잡고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가운데 15살의 한 소년은 지역 텔레비전 방송에 케이스 볼트 경관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머리를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8일 맥키니시에서는 수백 명의 흑인 주민들이 백인 경관의 행동은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규탄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교통보안청 TSA가 테러 관련자 73명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 감찰관실 OIG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교통보안청이 73명의 테러 관계자들을 식별해내지 못했다며 이는 모든 테러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관실은 또 조사 작업을 위해 사용된 수천 건의 기록들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였다며 교통보안청에 대해 추가 테러 감시 명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감찰 보고서는 최근 미국 공항에서 연방 정보 요원들이 몸을 감춘 가짜 폭탄과 무기들을 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폭로된 뒤 나온 것입니다. 교통보안청을 감독하는 국토안보부의 제이 존슨 장관은 그 뒤 미국 공항 내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로운 화성 착륙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접시형 저밀도 초음속 감속기 LDSD를 쏘아 올렸지만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무인용 LDSD는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서 헬륨 기구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는 직경 300m 크기의 초대형 낙하산을 이용해 감속 낙하할 예정이었지만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LDSD 실험기기가 태평양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해당 낙하산이 갈갈이 찢겨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6월에도 나사가 LDSD 비행실험을 실시했지만 하강 도중 낙하산이 조각나버리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6월 1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한 10대 소년과 소년의 동생의 얘기가 화제입니다. 15살 소년이 7살 남동생을 등에 업고 무려 92km를 걸었습니다. 10대 소년에게는 혼자 걷기도 벅찬 거리인데 20kg이 넘는 동생을 업고 왜 그 긴 거리를 걸었을까요? 7살짜리 이 동생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데요. 바로 형이 동생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대 소년인 이 형은 이번 횡단으로 기금을 마련했는데요. 20만 달러를 모금했고요. 동생의 초등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바로 동생 같은 장애 어린이가 편히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달란 이유였는데요. 학교는 이 돈으로 형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고요. 지난해도 이틀 동안 동생을 업고 60km를 걸었는데요. 일단 동생은 혼자 걷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지난해 동생을 업고 처음 걸었을 때보다 더 성숙해졌더군요. 명분도 좀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 스스로와 동생에게 뭐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올해는 모금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뇌성마비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다르게 가지길 바라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옛말에요, 여족 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족처럼 형제 간의 정이 두터움을 비유한 말인데요. 그야말로 15살 소년이 7살 동생의 수족이 되어줬네요. 두 형제의 우애에 박수를 보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1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18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낍니다. 18도에서 31도,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17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6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오바마 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관련 연설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애플사가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인 애플 뮤직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소식에 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가 300명이 넘는다는 소식 또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9일 오바마 케어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가톨릭 건강협회 연례회의 연설에서 2010년 오바마 케어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이전까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수백만 명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향상됐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는 몇십 년 만에 이룬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승리라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수치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이 2013년에 17.1%에서 2015년엔 11.9%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예.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오바마 케어 덕분에 의료보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법안이 통과한 이후 1,600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연설은요, 특히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주목받지 않나 싶은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6월 말에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이번 연설을 하는 시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거나 뭐 대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사안은 아주 쉬운 것이라면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 걸로 낙관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사실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 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가요. 공화당의 반대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법으로 확정됐지만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 부담 적정 보험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우선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이 국민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12년에 합헌 판정을 받았고요. 또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오는 6월 말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지급은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에서 시작된 거죠.
네, 직접 지급하는 것이 어긋난다는 건데요.
예.
이 오바마 케어의 내용을 보면 각 주마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그 교환소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험사들이 등록해두면 소비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험사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이 교환소란 웹사이트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방정부가 세금보조 행태로 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환소를 만든 주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교환소가 없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통합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연방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 위법이란 겁니다.
네.
또 연방정부가 각 주에 주던 보조금을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규정한 미국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오바마 케어 반대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오바마 케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34개 주는 그 주에서 운영하는 교환소가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는데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6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고 하면 바로 이들에게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이 중지되는 겁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으로 나온다 해도 이 주에서 운영하는 교환소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 역시 이 정부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6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네.
오바마 케어는 사실 그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건강보험 문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이요, 이달 말부터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청취자들께서 뭐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라디오를 켜거나 뭐 CD, 알판으로 듣거나 또 컴퓨터 좀 다룬다 싶은 분들은 컴퓨터나 MP3 등에 저장해놓은 음악을 재생해서 들으실 텐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설명을 좀 듣고 가죠.
네. 스트리밍이란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음악을 비롯한 오디오와 각종 비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음향 파일을 찾으면 그걸 사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 그러니까 내려받기를 한 후에 재생해서 들었죠.
예.
그런데 스트리밍은 내려받기를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겁니다. 사실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 전체를 보내고 또 내려받으면 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예.
하지만 스트리밍은 현재 듣고 보는 분량만큼만 조금씩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명칭도 연속돼서 끊이지 않고 흐른다라는 뜻의 스트리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애플사에서 바로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 임직원들은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이름은 애플 뮤직이고요. 이달 말인 30일에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사 제품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폰 같은 다른 이용체계를 가진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료는 한 달에 $10, 그 6명 이내의 가족 요금은 한 달에 $14 99센트로 첫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애플, 이 똑똑한 손전화 아이폰이나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 이렇게 늘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애플 뮤직에는 또 어떤 기능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애플 임원진은 애플 뮤직이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다가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도 다른 음악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한 음악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목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재생 목록에 곡을 추천할 때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선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곡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이 애플 뮤직은 또 24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도 비트원도 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비트원 역시 그냥 노래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행자인 DJ가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애플 측은 그러면서 애플 뮤직은 음악을 단순한 디지털 기호가 아닌 예술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있죠?
네, 맞습니다. 뭐 판도라, 또 스포티파이 등 여러 업체들이 있고요.
네.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이나 됐고 사용자만 해도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4분의 1은 매달 사용하는 월 구독자들인데요.
네.
하지만 애플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첫 발을 떼지만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이나 맥 컴퓨터 등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하기 때문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런 이동식 기기와 컴퓨터 인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경쟁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네.
이 공화당의 경우 후보군이 16명인데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타나는 말을 또 우스갯소리로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이렇게 언론에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네,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총 366명, 360명이 넘고요. 게다가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좀 더 여러 당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대선에도 이번 그 다양한 당의 대표들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우선 지난 4월에 공식 출마한 케빈 딤 후보는 해적당 소속입니다. 이 텍사스의 존 그린 퍼거슨 후보는 미국의 모든 쓰레기는 한 조각도 빠짐없이 재활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갖고 나왔고요.
네.
이 이름 한번 들어보십시오. H.R.M. Caesar Saint Augustine de Bonaparte Emperor of the United States of Turtle Island. 네, 이렇게 대선 후보를 선언한 후보의 공식 이름이 이렇게 거창합니다.
네,
이런 이름을 가진 후보도 있는데 이 후보는 지난 1996년 이후 매번 대선 때마다 후보로 등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처음 들어보는 당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그래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다니까 좀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이렇게 독특한 후보 가운데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뭐 지지도가 제법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보면요. 토마스 카이스터 후보는 마리화나당, 대마초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카이스터 후보를 인터넷 사회 연계망인 트위터로 따르는 사람은 지난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링컨 체피 로드아일랜드 전 주지사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가 보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거 보면은요.
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 만 35살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뭐 까다로운 조건만은 아닌 것겠죠?
그러네요. 그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 절차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뭐 더 간단합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대통령 후보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표값도 안 드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이미 366명이란 건데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후보 등록이 쉽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네. 부정 규제는 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선거운동을 할 때 필요한 게 선거자금 아니겠어요? 후보들의 네. 경제력 보지 않습니까?
사실 후보 등록에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5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거나 그 정도의 지출이 가능한지를 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5천 달러를 모금하기 전에 서류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66명의 후보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 아마 10% 미만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선거위원회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300명이 넘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참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은요. 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꿈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헤드라인 시간에 애플사가 곧 획기적인 음악 서비스를 시작할 거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따라잡기 시간에는 컴퓨터 기업 애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뭔지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신 그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까지 장착돼 있어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또 동영상도 녹음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진 손안의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애플사가 만드는 이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한때 이 스마트폰의 대명사처럼 여겨질 만큼 애플사는 이 스마트폰계의 독보적인 존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아이폰 갖고 있냐는 질문은 곧 스마트폰을 갖고 있냐는 질문하고 또 같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이 북한에서 판형 컴퓨터라고 말하는 이 태블릿 컴퓨터처럼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른바 포터블 컴퓨터 시대입니다만은 애플사가 처음 창립됐을 당시는 책상 위에 놓고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네.
예, 물론 지금도 일명 데스크탑으로 불리는 개인용 컴퓨터도 만들고는 있지만 현재 애플사의 주력 상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같은 포터블 컴퓨터와 또 웨어러블 컴퓨터 그리고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애플사 하면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예, 스티브 잡스는 지난 2011년에 췌장암으로 숨졌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1955년에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된 다소 힘겨운 개인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양아버지 밑에서 자란 건 이 스티브 잡스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또 양부모는 잡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만든 게 21살 때라고요.
예, 스티브 잡스는 이 대학에 들어가지만 곧 중퇴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전쟁 반대 문화와 이 불교 등에 심취해서 인도 여행을 하고 온 뒤에 이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아버지 집에 딸린 차고에다가 사무실을 차린 게 바로 애플사입니다.
네.
예, 당시 회사 이름은 애플 컴퓨터였는데요. 이때가 1976년 4월 1일입니다. 잡스는 이 애플이란 이름이 위협적이지 않고 재밌고 또 활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애플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컴퓨터 대기업 애플사의 시작이 작은 차고에서 출발한 건데요.
네.
자, 애플사가 처음 판매한 게 애플 1이죠. 1이죠.
네. 애플 1은 스티브 잡스의 친구이자 이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 자판과 모니터 등을 갖춘 이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애플사는 같은 해 7월에 애플 1을 첫 출시하는데요. 이때 판매 가격이 666달러 66센트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2,7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애플사를 있게 한 효자 제품은 애플 2죠?
예, 개인 컴퓨터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자 애플사는 1년 만에 다시 애플 2를 개발해 냈는데요. 애플 2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이 컬러 그래픽과 디자인을 갖추고 또 컴퓨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5년간 해마다 평균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면서 이 스티브 잡스를 대부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애플의 성장 과정에서 매킨토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흔히 맥이라고도 하는 이 매킨토시는 애플이 1984년에 선보인 제품인데요. 매킨토시 컴퓨터 역시 전문 지식 없는 사람들이라도 손쉽게 이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이긴 한데요. 처음에는 제법 잘 팔렸지만 워낙 고가에다가 다른 기종과의 호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됐습니다.
네.
예, 결국 애플의 매킨토시는 편리함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 같은 다른 회사 제품에 뒤처지면서 이 맥은 출판이나 디자인 전문 분야만 이용하는 컴퓨터로 밀리게 됐고요. 결국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떠나게 되는 빌미가 됐습니다.
네. 자,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건데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일단 이 주식회사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이 회사의 지분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고 자본을 공동 투자한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긴 하지만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었고요. 대신에 애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고용돼서 일을 했던 건데요.
네.
예, 이사진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사진으로부터 해고됐습니다.
네. 그리고 10여 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선보인 이 아이맥이 애플을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예, 스티브 잡스는 이 애플에서 해고되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애플을 떠난 스티브 잡스도 또 스티브 잡스가 떠난 애플도 이 1980년대의 호황을 다시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애플사는 10여 년 만에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들였고요. 그리고 나서 애플사는 이 매킨토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아이맥을 선보였는데요. 이 아이맥이 소비자들에게 먹히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에 애플은 아이맥을 비롯해서 스마트폰인 아이폰, 또 판형 컴퓨터인 아이패드, 또 스마트폰에서 전화 사용 같은 일부 기능이 없는 아이팟 등을 선보이면서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제품 가운데 하나가 애플 워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애플 워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종인데요. 웨어러블, 영어로 이 말 그대로 풀면 입을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이 정도 뜻입니다. 이 시계를 차는 것도 영어는 웨어로 표현하니까 웨어러블 컴퓨터에는 당연히 애플이 선보인 이 시계도 포함됩니다. 애플워치는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 기능이 장착된 손목시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처음 발매됐는데요.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출시한 9개 나라에서 모두 다 팔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의 역사가 과거 책상에 앉아서 이용하던 시대에서 포터블, 들고 다니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몸에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심에 애플이 있는 거죠.
네.
자, 현재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서 팀 쿡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현재 기업 실적 어떻습니까?
예, 애플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요. 1월부터 3월까지 애플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매출액이 580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가량 는 겁니다.
네.
예, 또 같은 기간 애플은 순이익도 13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넘게 증가한 겁니다. 참고로 애플은 9월부터 12월을 1분기로 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역시 아이폰인가요?
예, 아이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늘어서 6만 1천 대에 달했고요. 매출 역시 50% 넘게 늘어서 40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 매킨토시, 그러니까 아이맥 역시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260만여 대가 팔렸는데요. 하지만 매출은 2%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저렴한 모델이 주로 팔리는 바람에 매출액이 적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컴퓨터 대기업 애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 하면 또 이 로고, 회사 문양이 아주 인상적이죠?
예,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처음 애플사가 창업됐을 당시의 로고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 로고에는 이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작 뉴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예, 뉴턴이라면 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죠?
네.
예, 이 그림을 단순한 사과 디자인으로 만든 롭 잔오프에 따르면 이 사과만 그려놓으니까 어떤 과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이 한입 베어문 모양을 그린 게 오늘날 애플사 로고의 효시가 된 겁니다.
네, 또 애플은요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예, 사실 이 애플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 포브스지가 실시한 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사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애플 제품을 추종하고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네.
예, 스티브 잡스의 이 신화적인 이야기와 함께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혁명적인 기능에 반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모델의 아이폰을 구입하고 있다든지 또는 남과 다른 차별성, 선구자적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등 애플사 고객들의 이런 충성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중국에서는요 애플 제품이 고급품이나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플사의 전체 매출이 아직까진 미국에서 가장 많긴 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내 매출은 21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9% 증가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무려 71% 증가한 1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 이 유행이라는 게 항상 바뀌는 거긴 하지만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애플의 성장 한동안은 계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컴퓨터 기업 애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이클 맥도날드의 You Belong To Me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 영화 크루서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17세기 북미 대륙에서 벌어졌던 마녀 사냥을 그린 영화죠?
맞습니다. 크루서블은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세일럼 마을에서 1692년에 벌어졌던 마녀 재판을 다룬 영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철없는 여자아이들의 비밀의식이 발각되면서 애꿎은 마을 사람들이 마녀나 마법사로 몰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영화 크루서블 마지막 시간으로 아이들의 거짓말로 체포된 사람들이 끝내 희생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비밀의식에 참여했던 처녀들은 자신들이 마녀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마을에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고백한다. 이어 처녀들이 마귀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목하자 이 사람들은 모두 체포된다. 곧 세일럼 마을에는 매사추세츠 총독이 보낸 판사들이 도착한다.
Judge Seal.
Sir.
Mr. Paris.
Your Honor.
Mr. Paris.
Mr. Hale.
Judge.
Mr. Hale.
재판장인 댄 포스는 마귀가 매사추세츠를 지배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마귀와 접촉했다고 자백하면 살려주고 자백하지 않으면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한다.
Bring in Sarah Osborne.
마녀 재판이 시작되자 용의자들이 법정으로 속속 끌려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온 마을 사람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재판 방식은 당시에 이례적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You must give up your stories. You bring me to harm. You bring me to harm.
Stop hurting me, Judy Osborne.
법정에 끌려 나온 사람들은 대개 혐의를 부인한다. 또 용의자 가운데 몇몇은 자신이 마귀 들렸다고 고발한 처녀들에게 더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치지만 그때마다 처녀들은 괴성을 지르면서 법정 안에 마귀가 있다고 소리친다. 이런 가운데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노인이 마귀의 힘으로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그 밖에 이런저런 황당한 혐의로 고발당해 법정에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속출한다.
If you cry words against my wife, it will be the end of you. I will not have her condemned.
한편 거짓말로 마녀 재판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에비게일은 한때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존 프록터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마녀라고 고발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프록터는 에비게일을 찾아와 자신의 아내를 마녀로 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How can you do this? She has children. Don't you touch her.
하지만 프록터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에비게일의 무고로 결국 체포됩니다. 그러자 프록터는 처녀들과 함께 비밀의식에 참여했고 처녀들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녀 메리를 데리고 법정으로 향합니다.
This is a sort of testament signed by 91 people. And if you will notice, they declare they've known our wives over many years. Never seen no sign they had dealings with the devil.
프록터는 숲에서 새벽에 춤을 춘 처녀들이 거짓말을 했고 마귀 따위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메리의 진술서를 제출한다. 그러자 재판장 댄 포스는 에비게일을 비롯해 마귀를 봤다는 처녀들을 불러와 메리와 대제 신문을 벌인다.
A wind! A cold wind! Your Honor, I freeze!
Pretending.
메리와 대질하게 되자 에비게일은 다시 신이 들린 듯한 연기를 하면서 메리가 악령에 사로잡혀 거짓말한다고 말한다. 이때 프록터가 나서서 참담한 심정으로 에비게일이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행실이 나쁜 여자라며 자신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아내 엘리자베스를 마녀로 고발했다고 털어놓는다.
John Proctor committed the crime of lechery. Answer my question. Is your husband an adulterer?
No, sir.
Remove her.
재판장 댄포스는 감옥에 있던 엘리자베스를 불러 남편이 에비게일과 불륜을 저질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에비게일에게 유혹받은 적은 있지만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증언이 끝나고 재판장의 추궁이 계속되자 갑자기 에비게일은 메리가 보낸 악한 영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말하면서 신들린 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처녀들도 마귀가 보인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강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You're the devil's man! I go your way no more! I love God!
He bid you do the devil's work?
강물에 뛰어든 처녀들이 거짓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연기를 하자 메리는 자신도 마녀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메리는 마침내 프록터를 지목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프록터가 자신에게 와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부추겼다고 선언해버린다.
Having committed the crime of witchcraft, Rebecca Nurse, George Jacobs, Mary Eastie, John Willard, Martha Corey, Elizabeth Howe, John Proctor, Elizabeth
결국 처녀들의 거짓말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마귀와 내통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영화에서는 수십 명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역사학자 메리베스 노톤 교수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기소됐다고 설명합니다.
According to incomplete surviving records, about 145 people were formally charged with being witches.
완전하진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당시에 145명 이상이 기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특이한 건 기소된 사람 가운데 4분의 1이 남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2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는데요. 19명이 교수형으로,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무거운 돌에 깔리는 방식으로 처형됐습니다. 처형된 20명 가운데 6명은 남자였습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주민들이 속속 교수형을 당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환호하지만 점점 이들의 마음 한구석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마녀 재판의 계기를 만든 에비게일을 차츰 피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에비게일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삼촌 페리스 목사의 돈을 모두 훔쳐 마을을 떠난다.
Vanished. She's run off with 31 pound. I am penniless,
Mr. Powers.
다음 날 페리스 목사가 댄포스 재판장을 찾아와 조카 에비게일이 자신의 전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며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댄포스는 페리스 목사의 말을 듣고 그동안 진행한 판결이 모두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남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야 이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버틴다.
I tell you, woman, life is God's most precious gift. No principle, however glorious, may justify the taking of it.
다음 날 판사들은 마귀 전문가인 헤일 목사와 함께 엘리자베스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헤일 목사는 죄를 인정하면 남편 존이 살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유죄라는 고백이 적힌 종이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이를 가진 엘리자베스는 남편 존을 설득했고 그러자 존은 자백서에 서명하기로 합니다.
Did you bind yourself to the devil's service?
I did.
프록터는 아이를 가진 아내 엘리자베스의 부탁으로 마귀와 내통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기로 합니다. 프록터는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차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백서를 재판장에게 넘겨주지 못합니다.
Then explain to me why you will not.
Because it is my name. Because I cannot have another in my life.
Because I love. 덴포스트 재판장은 서명한 자백서를 넘겨주지 않으면 처형하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런데도 존 프록터는 서명한 자백서를 찢어버린다. 프록터는 자신의 영혼은 팔았지만 이름은 안 된다고 외치면서 아내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한다. 헤일 목사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남편을 설득하라고 부탁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이건 주님의 뜻이라며 헤일 목사의 권유를 거절한다.
Oh,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trespasses.
자, 주인공 존 프록터는요, 거짓 고백을 하면 살려준다는 회유를 거부하고 그냥 처형되고 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자백을 거부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교수대에 달리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고요. 당시 세일럼 마을에서 20명이 처형된 뒤에 마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했다는 자막이 나오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영화 크루서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영화 소개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18세기로 넘어와서 미국 독립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 패트리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means an awful lot. Something means an awful lot입니다. Neil Armstrong is someone who means an awful lot to Americans. Neil Armstrong은 미국의 우주비행사였고 1969년 7월 20일에 5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암스트롱이 달에서 걷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는 우주선 아폴로 11호 선장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며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우주항공 역사에 큰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I met William and his wife. He said that Neil Armstrong means an awful lot to them. Let's find out wh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이죠. 잘 들어보세요.
Neil Armstrong.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Well, besides being the first man to step on the moon,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Oh,
so
really?
He means an awful lot to us. I mean, the whole space program has meant so much to us.
제가 윌리엄에게 Neil Armstrong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고향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브럴에서 이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발사돼서 It means an awful lot to us. It means an awful lot to us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이죠. Awful, A-W-F-U-L, awful, lot, L-O-T, lot. Awful lot은 엄청나게, 끔찍하게 많이, 대단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하면 무엇무엇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는 무엇무엇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라는 뜻이죠.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eil Armstrong.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Well, besides being the first man to step on the moon,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Oh,
so
really?
He means an awful lot to us. I mean, the whole space program has meant so much to us.
네, 본문에서 윌리엄은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So he means an awful lot to us. He means an awful lot to us.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무엇 무엇이 큰 의미를 가진다. 또는 무엇 무엇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가 튼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한 양국 간 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연계돼 있는 것은 기업체에게 분명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첨단 기술 분야 협약과 상대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양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자 디지털 기술 관련 가장 중요한 투자국 중 한 곳이며 최첨단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서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에 따라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여러 방식으로 기술적인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견고한 경제 관계를 지닌 양국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아래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지난해 양국의 무역 규모는 1,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양국 간 거래되는 소비재와 산업 생산품의 거의 95%에 대해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는 양국이 함께 최첨단 벤처 분야에 참여해 제품을 공동 생산하고 우호적으로 경쟁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자유무역협정 이상으로 더 확대됩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이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이는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이루도록 수준을 향상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시장이 더 활기차게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관계 성장은 양국 모두의 더 큰 혁신과 번영, 고용 기회를 약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9일 폭탄 공격 위협이 가해져 한때 긴급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던 도중 모든 기자들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가 40분 만에 이를 해제했습니다. 비밀경호국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경찰 당국에 백악관 기자회견실을 겨냥한 폭탄 공격 위협이 신고됐습니다.
미의회 경비대는 이보다 몇 시간 앞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덕슨 상원 건물에 대한 폭탄 공격 위협을 전달받고 관계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 머물고 있었지만 대피하지 않았다고 어니스트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사면 초과에 몰린 그리스 정부의 재정 목표를 재조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급진 좌파인 그리스 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중앙은행, 이웃국가들을 포함하는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이전 그리스 정부가 합의한 긴축개혁의 이행과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소년들에게 총을 겨누고 이들과 실랑이를 벌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맥키니시에서는 지난 6일 마을 수영장에서 소란스러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에릭 케이스볼트 경찰관 등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영장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경찰은 수영복 차림의 여학생들을 붙잡고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가운데 15살의 한 소년은 지역 텔레비전 방송에 케이스 볼트 경관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머리를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8일 맥키니시에서는 수백 명의 흑인 주민들이 백인 경관의 행동은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규탄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교도소를 탈출한 살인범 두 명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34살의 데이비드 스웨트와 48살 리처드 베트를 붙잡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살인범들은 지난 6일 하수구를 통해 경비가 엄중한 뉴욕 클린턴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매트의 경우 지난 1997년 멕시코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체포됐고 자신의 등에 영문으로 멕시코 포레버라는 문신을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웨트는 지난 2002년 지역 경찰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뒤 앤드류 키오모 뉴욕 주지사는 교도소 관계자와 함께 탈주범들의 도주로를 살펴봤습니다. 키오모 주지사는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탈주범들이 어떻게 전동 드릴을 얻을 수 있었는지 또 교도관들이 공구가 작동되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로운 화성 착륙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접시형 저밀도 초음속 감속기 LDSD를 쏘아올렸지만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무인용 LDSD는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기지에서 헬륨기구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는 직경 30m 크기의 초대형 낙하산을 이용해 감속 낙하할 예정이었지만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LDSD 실험기기가 태평양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